말씀 나누겠습니다. 비유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불륜 그리고 거기서 잉태된 불의한 성도.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총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총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총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줬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줬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총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주보에서 보시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세상에 이런 불경스러운 설교 제목을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나 항상 저의 설교에는 역설과 반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설교를 잘 들어주십시오. 오늘 설교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금 길지도 몰라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저희 성원학교 설교가 원래 이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오늘만 조금 긴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들은요, 제가 성경의 다른 책들을 강의하면서 예화로 많이 썼던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그 원래의 본문에서 전달하고자 했던 주제를 돋보이게 하는 양념 정도로 썼던 것이기 때문에 깊은 내용을 다 다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들을 너무 값싸게 취급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비유들을 깊이도 없이 표피적으로 정형화시켜버리고 고정화시켜버렸다라는 그런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한 고민 끝에 시작된 것이 바로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이 비유 강해인데요. 근데 정말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들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비유를 너무나 천박하고 일천하며 깊이가 없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참 확연하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비유 강해가 끝나면 다시 쓰는 예수님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책을 낼 예정이에요.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제가 보기에 오늘날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정말 심도 있게 복음으로 풀어낸 책은 전무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30권을 사서 읽고 있고 논문 다 제하고 책만 30권을 사서 읽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교훈으로 그 예수님의 비유들을 풀어내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거기에서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그런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교훈만을 말씀하셨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차라리 도덕책을 읽죠. 아니면 노자의 도덕경을 읽든가. 해서 제가 시간상 설교 시간에 미처 다 다루지 못한 내용들을 포함하여 예수님의 비유가 담고 있는 그 위대한 십자가 복음의 진술을 잘 우려내서 후배들과 교회들에게 좋은 참고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쓰는 예수님의 비유라는 책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비유도 역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표피적인 이해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아주 웅숭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가 흔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 부르는 그런 비유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 청지기를 주인에게 고발을 해버렸어요. 이유인즉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를 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확실한 대답은 없어요. 그냥 주인에게 참소가 들어왔고 고발이 들어왔고 주인은 그 고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청지기를 불러서 그가 하던 일을 정리하고 그 일에서 손을 떼라고 통보를 해버렸어요. 그러자 그 청지기가 고민을 합니다. 그가 그 일을 그만두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그 청지기는 고민 끝에 자신이 맡아 관리하던 장부를 들고 빚쟁이들을 불러요. 낱낱이 부른다라는 건 하나하나 다 불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이자의 부분과 당시 통용됐던 보험료의 부분을 깎아주는 거예요. 당시는 고리대금업이 율법으로 철저하게 금지가 되어 있던 시대였어요. 고리대금업을 하다가 발각이 되면 돌에 맞아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의주도한 유대인들이 돈이나 물건을 차용하게 되면 미리 이자까지 합하여 차용증서를 썼어요. 요즘도 사채업자들이 그런 방법을 아주 애용을 합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미리 선 이자를 떼고 나머지 차액만을 주면서 차용증서에는 원금을 그대로 적는 그런 방식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올리브유의 이자가 100%였습니다. 그리고 밀의 이자가 25%였어요. 그래서 기름을 50말 빌린 사람은 그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100%의 이자를 보태서 100마를 빌린 것으로 차용증을 썼어요. 그리고 밀 80석을 빌린 사람은 25%의 이자를 보태서 100석이라고 썼던 것입니다. 청지기는 채무자들을 불러서 그 이자의 부분을 깎아준 거예요. 아무리 관리인이라지만 그 장부는 주인의 것이고 채권 또한 주인의 권리이며 빚 또한 주인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는 자기 마음대로 이자를 깎아주고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해고당한 이후의 삶을 준비해요. 나쁜 놈입니다, 그건. 우리는 이 대목에서 너무 서둘러서 주인의 돈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이 청지기의 행위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나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친구를 사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행위를 연결을 시켜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라고 결론을 지어왔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힘, 에너지, 돈을 갖고 친구를 사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겨서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칭찬하게 만들어라. 우리가 서둘러서 이렇게 결론을 지어버렸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전부는 아닙니다. 앞뒤 문맥 속에서의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는 사실 그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감동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비유예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의 비유가 어떤 문맥 속에 들어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비유는 우리가 2주 전에 공부했던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두 아들과 아버지의 비유, 그 다음에 바로 붙어있는 비유예요. 누가복음 15장과 16장에는 다섯 개의 비유가 있는데 그 전체가 하나의 내러티브입니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자리에서 그냥 한 번에 이야기하신 거예요. 다섯 비유가 다. 이 비유 역시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행의 내러티브 속에 들어있는 비유인데요. 이 비유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로 결론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 다섯 비유를 각기 따로 떼어서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교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섯 비유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문맥 속에서 하나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과 16장에 기록된 그 다섯 개의 비유를 연속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에 착안을 해서 이 비유를 다른 주석가들과는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해봤어요. 저는 이 비유를 연구하면서 비유의 대가라고 불리는 독일의 불투만 있죠. 그 불투만도 이 비유를 가리켜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비유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불투만이 이 비유를 이해를 못해서 그냥 건너뛰었어요. 이게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정말 어려웠고 지금까지 수백 편의 설교를 준비하고 강설해왔지만 이번처럼 머리에 쥐가 나보기는 처음이었어요. 자, 이틀 밤을 꼬박 세웠어요. 50시간 이상을 요 한 에피소드를 갖고 연구를 했는데 아마 성경을 예수와 십자가로 일관성 있게 꿰뚫고 있지 못한 분들은요 오늘 설교가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설교 CD를 가지고 가셔서 10번 이상씩 들으세요. 각설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연속적으로 말씀하신 다섯 개의 비유 중 네 번째 비유예요. 그렇다면 그 다섯 개의 비유는 하나의 맥으로 통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다섯 개의 비유 중 프롤로그와 서론에 해당되는 세 가지 비유를 아주 착실하게 공부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초점을 두고 공부했던 게 뭡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두 아들과 아버지의 비유에서 우리가 초점을 두고 공부했던 게 뭐예요? 회개와 하나님의 선택, 은혜, 긍휼이었죠. 주님은 나머지 99마리를 버려둔 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던 그 목자 안에 당신을 투영시키시죠. 나머지 99마리는 뭐였어요? 그 밑에 예수님의 설명이 나오죠.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놔두고 잃어버린 자, 선택된 자를 찾아서 나서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목자에게 투영을 시켜서 비유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당신에 의해 찾아진 그 양의 찾아짐을 회개라는 단어로 감싸 안으시죠. 회개라는 단어로 칠해버리세요. 양은 당신이 찾으셨는데 양은 그저 각기 제 길로 간 것밖에 한 일이 없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주님은 그 양이 자진하여 회개를 했다라고 인정을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 양이 언제 회개를 했어요? 그 양이 언제 주인을 찾아 나섰습니까? 주인이 양을 찾아 나섰어요. 그런데 주인은 그 양이 회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도 주님은 찾아진 그 드라크마를 의인화하여 그 드라크마가 회개를 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세요. 거기에서 우리는 회개의 정의를, 메타노이아의 정의를 다시 내리게 되었습니다. 회개란, 메타노이아란 자신이 저지른 몇 가지 죄를 유감스럽게 여기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모양으로든 보상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 것, 그게 회개가 아니라 세상의 삶의 방식 속으로, 이 세상의 힘의 원리 속으로 내던져진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 나서신 예수님에 의해서 찾아진 자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창세전에 하나님에 의해 이미 선택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로 두루두루 채색이 되어져 가는 모든 과정을 전부 포함하여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는 하나님 측에서의 선택과 찾으심과 소명, 그 부르심에서 기인한 거예요. 회개는 인간 측에서 격발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그 세 가지 비유 속에서 확실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그 비유 속에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는 그 일에, 그 회개를 하는 일에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었죠. 그 위의 두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찾아지기 전까지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돼지우리 됨, 이 세상은 돼지우리라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가서 주염 열매를 돼지들과 싸워서 쟁탈하려고 했던 그 돼지우리, 그게 바로 아버지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그 돼지우리 됨과 이 세상의 힘과 가치에 주염 열매 됨,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세상 속에서 세상의 힘을 추구하며 사는 이들의 돼지됨, 그것을 철저하게 배우고 경험하고 깨달아 알아야 하는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이 두 아들과 아버지의 비유에서 배웠어요. 그러나 우리의 경험상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찾아진 다음에도 우리는 그 돼지우리의 삶과 주염 열매의 추구 속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돼지의 삶을 계속 살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그 둘째 아들 같은 탕자였다는 것은 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회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로 다시 집 나가본 적 없으세요? 우리는 그 비유를 읽으면서 그 둘째가 그 이후로는 절대 집을 안 나갔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 둘째는 그 이후로 수시로 집을 나갔어요. 왜? 그게 우리거든요.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탈취하여 하루가 멀다 하고 집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여전히 돼지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와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칼바르트의 이야기처럼 우리 성도는 매 순간 부름을 받고 있는 거고 매 순간 돼지우리의 삶을 경험하며 매 순간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현재 시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 속에서도 회개를 한 성도의 삶 속에서도 돼지 같은 삶이 그렇게도 자주 발각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폭로되고 이웃에게도 폭로되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폭로되고 하나님 앞에 폭로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실수와 넘어짐을 전부 품어안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더욱더 교묘하게 자신의 추악함을 감추고 있는 그 큰아들까지도 보듬어 안아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두 아들과 아버지의 비유의 결론이잖아요. 그 두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연이어 붙어서 나오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걸 떼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한 것이라면 이러한 일관성 있는 내러티브 속에서 갑자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자가 튀어나오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인간의 행위와 율법이 대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주인을 드러내고 아버지를 드러내는 그러한 내러티브 속에서 갑자기 야 너희들 하나님 나라 가려면은 니들에게 주어진 은사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그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너를 편들어줄 거야. 이걸로 가면 안 되잖아요. 갑자기 은혜에서 행위로 뒤집어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관성 있게 성경을 보는 방법인 것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에서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디아스코르피조. 오늘의 비유에서 청지기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인의 재물을 허비하며 살았어요. 디아스코르피조.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똑같은 허랑방탕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두 비유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고 사는 어떤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과연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어떤 행위를 해야 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게 바로 그 비유들이란 말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이 비유를 설교 속의 예화로 쓰면서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청지기를 변호하고 보호하고 감싸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어요.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자는 원래 주인께 아니니까 그 청지기가 이자를 감해준 건 주인의 것을 허비한 게 아니다. 그래서 그건 불의한 행위가 아니다. 주인은 원래 너무 부자라서 그까지 이자 조금 깎아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등의 억지 변호를 해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변명을 갖다 붙여도 그건 전혀 의로울 수 없는 행위가 맞습니다. 그건 의로울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불의한 거예요. 그에게서 의로운 행위가 요만큼도 나오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불의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를 칭찬하고 있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발견합니다. 본문 8절에 나오는 칭찬이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는 헬라어 에파이네오를 번역한 것인데요.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찬양하다. 찬송하다, 기리다, 칭송하다, 에파이네오. 여러분, 그 단어는 줄곧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쓰였던 단어입니다. 계시록 5장 12절 보세요.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누가? 예수가.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도 아니. 찬송은 누구 것? 예수님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에게만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세세토록 돌려져요. 근데 바로 그 찬양이, 그 찬송이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돌려지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뿐만 아니에요. 그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지혜롭다라는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혜라는 건 예수님을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이죠. 잠언 8장 보세요. 11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 지혜는, 지혜가 자기를 가리켜 나 지혜는, 그래 의문화시켜서 이야기하죠.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지혜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지혜에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전부 지혜예요. 왕들이 지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가 누구? 지혜. 이걸 복음서와 연결해 보세요. 나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잠언 3장 14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요한복음 시간에 배웠어요. 생명나무는 누구? 영생나무. 예수죠. 그러니까 그 지혜는 분명히 예수예요. 따라서 그 불의한 청지기는 단순히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 범법자, 그 불의한 청지기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비유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사실이 아니라 비유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어떠한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 비유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긍휼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 비유와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의 비유 사이에 들어있는 밑도 끝도 없이 당혹스럽게 뜨악하게 등장하는 예수님의 그 부연 설명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사이에 도대체 연결점, 접촉점이 될 것 같지 않은 이상한 부연 설명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본문 13절 보세요.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비유와 이 대목이 연결이 잘 되세요? 왜 갑자기 율법이 나오고 가늠이라는 죄가 거론이 되고 있는 걸까요? 이 부분을 다리로 하여 19절부터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이어져요. 바로 이 밑에부터. 그러니까 이 대목은 청지기 비유와 나사로의 비유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접촉점이라는 말인데 어떻게 이게 접촉점과 다리가 되냔 말이에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누가복음 15장의 다섯 비유의 첫 번째 배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가볼까요?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다섯 비유들의 주된 청자는 부정한 자들의 대표로 등장하는 은혜와 긍휼만을 붙들어야 되는 부정한 자들의 대표로 등장하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율법의 대표인 나는 깨끗하게 살고 있어요. 착하게 살고 있어요. 율법 지키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는 훌륭한 삶을 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율법주의의 그 대표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 청자가 둘로 딱 갈라져 있단 말입니다. 물론 이야기 도중에 청자가 제자들로 바뀌기는 합니다만 그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리를 옮기셔서 제자들에게만 몰래 이야기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로 대표되는 교회에게 주고자 하는 주된 메시지의 악센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악센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섯 비유 중에 악센트가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청지기의 비유에 찍혀있단 말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야기의 청자이자 그 비유 속의 주인공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들, 사마리아 죄인들이고 자기들의 의를 의지하며 그 의를 과신하고 과시하고 있는 율법의 대표들이에요. 지금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의 다섯 비유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만 말미암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그 어떤 잡티도 개입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 측에서의 그 어떤 의로운 행위나 선한 일도 그들의 구원의 전혀 조건과 근거로 개입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여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등장하는 거고 그것들을 주인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에서는 그들을 찾아가는 주인들이 주인공인 것이고 세 번째 비유에서는 죄인의 방탕함과 율법의 교만함,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죠. 그 죄인의 방탕함과 율법의 교만함을 전부 아울러 품어버리시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비유인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그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불의해버리는 그 불의한 청지기를 긍휼과 은혜로 용서하는 주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주인공은 그를 용서해버리는, 그를 칭찬해버리는 주인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그 율법과 행위와 은혜와 긍휼의 그 극명한 대조가 이 다섯 비유들의 아주 주된 주제이기 때문에 이 네 번째 비유와 다섯 번째 비유 사이에 갑자기 율법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은 분들은 지금 굉장히 익사이팅할 텐데 그동안 성경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거나 얻어내려고 하고 문제 해결이나 바라고 교회에 왔다 갔다 했던 썬데이 나이롱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지루할 거예요, 지금. 뭔 얘기인지를 알아야지. 읽어봤어야 알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선지자의 때가 세례 요한까지에서 끝이 난다 그래요.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의 때가 세례 요한에서 끝난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선지자는 뭐 했던 사람들이죠?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정신 차려, 회개해, 메시아가 온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그이다.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모세와 선지자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시대에도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이들이 생기는데 그 침노가 뭐냐면은 율법과 행위로 그 나라를 들어가려고 하는 이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시대가 왔는데도, 복음이 전파되었는데도 여전히 율법과 행위로 그 나라를 침노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밀고 들여오려 하는 그런 이들, 그런 이들이 간과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율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거기 나오죠? 율법의 한 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쉽다고. 율법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가 누군가에 의해 충족이 되고 그로 인해 어떤 제한된 무리에게서 율법의 고발로 인한 불의가 소멸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율법과 행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 율법으로 밀고 들어가려고 아무리 침노하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율법의 요구가 그들의 힘으로는 완전히 충족되어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그 율법의 요구의 충족이 그들과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나라 못 들어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이 다섯 비유들이 시작이 되는 누가복음 15장 서두에서 율법을 상징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누구를 고발합니까? 죄인들을 고발합니다.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을 고발해요. 왜 저런 불의한 자들, 왜 저런 죄인들과 식사를 하세요? 고발을 합니다. 나는 저런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죠. 그들의 불의를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주님은 그들의 고발을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 다시 한번 반추시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는 누군가로부터 그의 불의를 고발당했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는 그 율법의 고발로 완전한 죄인으로 지금 판결이 날 판이에요. 주인의 심판이 예고가 되어 있고 너 계산하고 나가 그랬단 말입니다. 심판이에요. 심판이 예고가 되어 있고 거기에 고발장이 접수되어 있어요. 그건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단이 지금 여러분 전부를 참소한단 말이에요. 고발한단 말입니다. 율법이 여러분을 전부 고발해요. 마귀가 여러분 고발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결정되어 있어요, 이제.
그 상태에서 과연 성도는 무엇을 행해야 하며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이 다섯 비유의 공통된 주제인 거예요. 뭘 해야 되냔 말이에요. 내가 주인의 재물을 허비했으니까 다 물어줘야 돼요? 노동으로라도 다 갚아줘야 돼요? 아니잖아요. 불의한 청지기를 그 일 안 했단 말입니다.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선 게 유다고 유대주의예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다른 행위를 해요. 그렇게 법에 의해 고발이 된 그 불의한 자가 말도 안 되는 어떤 행위를 하는데 주인이 그의 행위를 지혜라고 칭찬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모든 주석가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율법에 의해 불의한 자로 고발이 된 그 상태에서 계속 불의함을 폭로당하는 거예요. 지금 주인의 재물을 허비한다라고 고발을 당했는데 이 왼수가 생각해낸 것이라고는 계속 불의한 짓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은 계속해서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고 있어요. 그건 불의입니다. 만일 주인에게 그 사실이 발각되면 자신은 벌을 두 배나 받게 될지도 몰라요. 장부를 정리하고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또다시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에게 무슨 배짱이 있는 것입니까? 그는 주인을 믿고 있어요. 주인의 은혜와 긍휼을 믿고 있어요.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맞아요, 주인님. 저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네요. 그렇게 고발을 당했는데도 여전히 제 꾀로 재살궁리만 하는 저는 불의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인님, 저는 당신을 압니다. 저는 당신의 은혜와 긍휼을 압니다. 저는 내 인생을 당신에게 걸겠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 고발이 된 자가 율법을 지켜 의로움을 챙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주인의 긍휼과 은혜에 자신의 몸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껄껄 웃으면서 자식 지혜롭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단기 선교 다니고 열심히 성은행 쌓고 열심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일하고 열심히 헌금해서 하나님 만족시켜달라고 여러분 이 땅에 보는 거 아니에요. 착해봐야 얼마나 착해요. 선한 일 해봐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천국 가면 영원히 할 그 일, 그거 몇 개 더 하라고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겠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유일한 이유는 아버지, 저는 어쩌면 이렇게 저밖에 모르는 인간입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어쩌면 이렇게 제 꾀로 저만을 위해서 살고 있죠? 하나님, 저는 당신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만을 꼭 붙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지혜가 되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살해당하셨어요. 누군가에게 고발당해서 살해당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살해당한 거죠? 율법에 의해 고발당하고 율법에 의해 살해당하셨어요. 율법이 그분을 불의하다고 고발을 하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상징이란 말입니다. 유대주의의 상징이에요. 율법이 그분을 불의하다고 고발을 하자 예수님이 변명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율법의 고발을 그대로 수긍을 해버리시고 그 고발 사건에 대한 벌을 받아 죽어버리세요.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맞아, 내가 다 뒤집어 쓸게. 우리 아버지가 그거 나한테 다 뒤집어 쓰라 그랬거든. 그 불의의 자리, 율법을 어긴 자리, 그 자리가 네 자리니까 내려가. 아버지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 변명하지 않을 거야. 난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고 변명할 거리가 있어. 그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 변명하지 않을 거야 라고 불의한 자가 되어 죽으시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 고발당하고 율법에 의해 살해를 당하시는 거예요. 형벌을 받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살려내시지 않으면 계속 무덤 속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 자리까지 낮아지세요. 예수를 누가 살리셨다 그래요? 아버지가 살리셨다 그래요. 안 살리면 영원히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낮아져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품어 안으라고 하신 불의를 그대로 품어 안으시고 하나님께 순종과 충성을 해버린 거예요. 불의에 충성을 해버린 거예요. 불의를 네가 가져가라 했더니 그 불의에 충성을 해버리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굳게 믿으며 그분께 자신의 모든 걸 걸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해 고발을 당하셨어요. 왜입니까? 바로 진짜 불의한 우리를 고발하는 그 율법의 참소를 죄 없으신 당신이 불의한 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불의한 자들을 살려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긍휼이며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성도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에 자신을 던져버림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의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당신이 불의한 자리로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셨단 말입니다. 그 말은 너는 내 백성들의 모든 죄를 덮어쓰고 불의한 자가 되어서 그들의 불의를 상쇄시켜버려라 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 주님이 완전히 순종을 하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었죠. 그 불의한 자리로 내려간 예수님의 그 일은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남의 것에 충성을 해버리셨단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그건 극히 작은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풍요와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섬김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인데 그거에 비하면 그건 극히 작은 거예요. 세상의 율법관으로 볼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은 바로 불의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남의 것,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것에 충성을 해버렸어요. 순종인 겁니다, 그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고 남의 것에 충성하고 불의한 것에 충성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벗어졌어요. 그 예수의 삶이 우리에게 그대로 요구되고 있단 말입니다. 제자들아, 교회야, 너희들에게 그 삶이 반드시 찾아갈 거야. 찾아갈 거야. 그때 당황하지 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여러분이 불의한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거고 수시로 연약한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삶도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야. 그러니까 난 일어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이 불의의 자리로 연약한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추악한 자리로 수시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당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 더럽고 추악한 걸 어떻게 덮는지 경험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의 복음을 배웠어야 알지. 안수기도 받고 여기저기 집회 다니면 병낫고 부자 된다 이런 얘기만 배워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내려가서 그걸 덮는 예수의 은혜와 긍휼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만 하는 것입니다. 당신 정신이 있냐고 없냐고. 내가 당신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내 삶에 이런 일이 생기게 그냥 허락하냐고 있다고 소리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는 바로 우리 성도들 모두의 불의의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의의 자리가 죽음으로 결론이 나죠. 예수님의 불의의 자리로 내려갔더니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갔더니 그게 죽음으로 결론이 나요. 그럼 그 불의의 자리는 원래 어떤 자리다? 죽음의 자리예요. 완전히 무력한 자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예요. 그 죽음의 자리, 불의의 자리는 원래 우리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어냈는지를 보여주는 게 창세기부터 계시록이라니까요. 그 죽음의 자리, 죽은 흙의 자리, 그 원래의 우리의 자리,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의 그 무력함의 자리,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였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로 내려가서 그 예수가 가진 모든 걸 우리에게 인트루전, 뚫고 들어와 임퓨테이션, 전가시켜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냐? 죽은 흙들아, 자궁 속의 핏덩이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그 무력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다. 그거 알고 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 피덩이에 불과한 죽은 흙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자기가 피덩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쪼개져버린 거예요. 죽은 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난함입니다. 어떤 왼수들은 이 구절을 갖고 또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하게 하려 하는 거라고 부자 돼야 맞대요. 이야 참 확 그냥.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며 성품이며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께서 불의한 자리로 내려가시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은혜만을 구해야 하는 자리로 옮겨 앉으셨어요. 그게 불의한 자의 자리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보면서 불의한 자, 패역한 자, 율법을 어긴 자라고 율법이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불의의 총합,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의를 한 그릇으로 받아낸 게 십자가잖아요. 그 자리는 진짜 불의한 자리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의를 한 그릇으로 받아낸 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 불의의 총합을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 불의를 의로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죽은 흙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환골 탈퇴하게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게 죽은 흙의 자리, 핏덩이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되는 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불의의 자리에 떨어진 핏값,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친구가 됐잖아요. 그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라는 말이란 말입니다. 니들이 갖고 있는 돈으로 사람들 섬겨서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너희들 칭찬하게 해. 그럼 하나님이 그거 듣고 아 그랬구나 내 새끼 잘했다 그러고 천국 보내줄까. 이 이야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 다섯 비유의 결론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부활의 이야기로 끝을 맺는 거예요. 결론이 부활로 끝이 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보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려야 된대요.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목숨을 버려야 된대요. 그래야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답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의 부요를 위해 당신이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확인 도장을 찍죠. 너희가 내 친구가 된 건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천국은 그렇게 침노하여 율법으로 밀고 들어와서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해야 되는 거야. 친구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가 그 택한 친구들을 위해 와서 십자가 피를 흘러야 친구가 되는 거야. 이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있던 자들만을 위해서 그들의 불의를 모두 끌어안고 아버지께 충성을 한 거예요. 그게 불의한 제물, 즉 십자가의 핏값으로 친구를 사귄 예수님의 지혜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의 주인은 불의한 청지의 그 행위를 칭찬한 게 아니라 그걸 찬양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지혜, 그 복음의 비밀을 찬송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에파이네오라는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찬송하다. 뭘 찬송해요? 걔가 뭘 했다고. 계속 주인 돈만 껴먹고 있었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지혜, 불의한 자리로 내려가 그 불의한 재물로 불의한 핏값으로 친구를 만들어낸 그 불의한 재물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친구를 만들어낸 예수의 그 지혜, 그게 찬송받을 거란 말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에 의해 고발이 되면 그걸 보상하고 회복하려고 애를 써요. 그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주의라는 건 아담 안에서 타락을 하여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모든 세상의 죄인들이 쏟아내는 그 오물들의 본체예요. 본질이에요. 집합체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유대주의예요. 그들은 자기들에게도 선악의 판단을 할 능력이 존재하며 그 판단된 선악을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믿어요. 그게 죄이며 악이잖아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처음 한 게 뭐예요? 선악을 자기들이 판단한 거예요. 도덕, 윤리, 양심, 사회법. 양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양심은 우리 안에 심겨진 율법이다 그러죠. 율법조차 살았을 때 예수가 그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 독사새끼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심조차 산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잘못하면 그게 자기 의로 쌓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말아요. 꼭꼭 숨어버려야 돼 거기에서. 내가 뭘 해요? 자궁 속에 핏덩이가. 내가 뭘 합니까? 죽은 흙이. 그렇게 내가 부인되어 갈 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옛몸을 뚫어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진짜 선과 착함과 봉사와 헌금과 선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폭로당하셔야 돼요. 처절하게 죄를 자각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죄가 뭔지, 얼마만큼 인간을 파괴하는지 여러분이 몸으로 겪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러분이 이렇게 못된 거예요. 교회 올 때 전부 연극하고 가면 쓰고 와서 그렇지, 여기 와서 전부 쇼해서 그렇지,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대단히 변했습니까? 그러나 그게 잘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불의한 모습이 자꾸 폭로가 돼야 그걸 덮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더 돋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까지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말씀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은 흙들은 율법에 의해 자신의 죄가 고발이 되면 무조건 주인의 긍휼과 은혜에 자신을 맡겨야 돼요. 그렇게 그 자신이 부인이 되었을 때 예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가, 자 이제 내가 살까? 너는 이제 너에 대한 신뢰를 다 내려놓았니? 너 못 믿겠지? 뭘 믿어? 죽은 흙이, 돼지가, 똥덩어리가 뭘 믿어? 네 자신을 진짜 믿을 수 있어? 아니잖아. 내가 살게. 그게 자기 부인과 십자가예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과하지 않은 그 어떤 선행도 전부 죄입니다. 전부 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촛불 들고 나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함부로 빵 들고 홈리스트한테 가지 말라 그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그 삶을 살 때 죽도록 하세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 칭찬으로, 여러분에 대한 점수로 쌓이게 될 때는 스탑하세요. 여러분은 죽도록 그 일하고 지옥 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연약한 자, 불의한 자, 무력한 자로 폭로되어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사는 그러한 진짜 성도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자신의 힘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나는 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했고 아버지가 시키는 말만 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능력이 없습니까? 열두 영도 더 되는 천사 부를 수 있다면서요. 안 불렀단 말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긍휼의 반대편에 있는 모든 인간의 교만과 행위와 사고와 시도들을 만모나스, 만몬, 세상신이라고 불러요. 그걸 성경이 돈, 재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돈 그러면 여러분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그 지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만모나스, 돈, 재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분별하며 나는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하늘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 세상의 것들로도 나는 하늘을 살 수 있다, 행복과 만족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행위와 사고, 이게 만모나스예요. 율법주의예요. 유대주의. 그게 만모나스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만모나스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만모나스를 의지하는 건 여전히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건 인간이 어떻게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힘을 동원하여 하늘에 이르려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전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은 그게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도로서 살게 만들고야 말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인시켜 버리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게 만모났어요. 그게 돈입니다. 본문 13절 보세요.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어찌 자신의 힘과 판단과 계획과 노력을 의지해서 율법의 고발을 회복하고 충족시켜보겠다는 시도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수준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이가 어떻게 그걸 스스로 충족시켜보겠다라고 하나님과 율법을 함께 섬길 수가 있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주의적인 시도는 전부 자기 자신의 가치 향상을 위한 자아숭배적 사고에서 나온 아주 불경한 시도들인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절대 자기의 위신과 자존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절대 자기의 위신과 자존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더 추구하며 살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요. 아닌데 내 자식의 영광, 우리 부모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그게 자기예요. 그게 납니다.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공동체가 나예요. 모든 인간은 자기 가치 향상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그러한 첫 번째 아담 속에 들어있는 이들이 그들이 열심히 착한 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해 보이는 일을 많이 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선한 삶에 이르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착하게 산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았다라고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착하게 선하게 선행을 쌓으며 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곳에서 오는 희열과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주는 그런 평판과 기쁨과 만족 분명히 있어요. 사람은 명분이 있으면 분명히 만족을 얻습니다. 그걸 즐기면서 50년, 60년을 선한 삶, 아주 착한 삶을 살았다. 그 사람이 마귀입니다. 그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는 착한 삶을 산 어떤 사람을 모델로 하여 그 사람의 삶을 좫아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그게 자유주의예요. 그게 사회복음입니다. 그렇게 착하게 살아서 그게 여러분 안에 의로 선으로 쌓이게 되면 여러분 그게 쌓이는 만큼 뜨거운 찜질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4절로 가서 한번 몇 구절 읽고 넘어가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죄인들의 실존이에요. 그런데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불의의 자리로 자신을 내던진 거예요. 아무도 그리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아요.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아무도 그리로 내려가려 하지 않는데 어떤 한 분이 스스로 그 자리로 내려가 버리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느라 그 불의에 순종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아담인 거예요. 첫 번째 아담들의 그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을 다 끝내버리고 새로운 아담의 삶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그 삶을 전가시켜 줘버린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와 믿음과 순종과 충성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의 영광은 모두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불의의 자리로 스스로 내려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뢰 나는 지금 이렇게 세상에게 당하여 율법에게 당하여 죽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 상황을 뒤집어 엎어서 나를 가장 선한 곳에 세우시고 말 거야 라는 그 신뢰와 의뢰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할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얼마든지 선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고 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내가 여전히 돼지 같은 삶, 죽은 흙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 일을 하고 계시며 이런 것까지도 긍휼과 은혜로 덮어 씌워서 건져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며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전부 예수 믿으면 착해져야 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돼야 되고 이런 공식을 누가 세웠는지 그 공식대로 쫓아가다 보니까 전부 절망하고 있어요. 안 되거든요. 일단 자기 스스로부터 안 돼요. 변하지가 않아요. 잘. 거기다가 기도는 또 더럽게 안 이루어져. 응답이 너무 안 돼. 5만 번 기도했더니 두 번 응답됐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자들이 성도인 거예요. 그게 불의한 자리라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세상의 힘을 의지했고 세상에서의 힘과 가치를 숭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자신들이 비하되고 낮아지는 일을 참지 못했어요. 그들이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높여주지 않는 신은 아무 때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게 자아 숭배교에 빠져 있는 자들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마귀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거 안 해주면 그 하나님 오면 죽여버립니다. 여러분은 죽은 흙의 자리, 그 자궁의 피떡이의 자리로 끊임없이 내려가셔야 돼요.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하는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얼마나 더 명쾌하게 설명을 해요. 이게 유대주의란 말입니다. 이게 돈이에요. 만모나스. 그렇게 만모나스 돈을 좋아하는 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자아숭배교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주의와 유대주의에 의해서 자신의 의의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은혜에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들이래요. 미움을 받는 자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사람 중에 높임을 받고 싶어서 안달을 떠는 그 수많은 무리 중에 딱 한 분,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사람 중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아들의 아버지가 드러나고 밝혀지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여 불의한 자가 되어 죽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긍휼과 은혜로 살려내버리시고 마셨어요. 거기에서 아버지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버리는 것입니다. 아들은 반드시 아버지를 증거하도록 지어진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진 거예요.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그들을 오게 하라.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한 자들이 성도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리, 불의한 자리에 내려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싸 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게 되면 아버지의 능력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전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돼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드러나든지 말든지 나만 도와주면 돼. 그거 기독교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처럼, 진짜 아들 예수처럼 아버지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게 하는 데에 우리를 소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목적으로 창조된 거예요. 우리는 소품으로. 우리 인간이 이 우주의 주인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 그런 십자가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 그게 솔로몬의 재판에서 작은 그림으로, 유치원 수준의 그림으로 한번 나타난 거예요. 지혜, 솔로몬, 살로몬, 평강, 평강의 왕의 지혜가 어떤 거냔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6절 보세요. 때에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면 아이를 낳았더니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종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미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다.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누어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 여자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민이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두 어미가 한아기를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딱 둘로 갈라져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 새끼. 딱 둘로 갈라져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편애를 해요?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야곱을 편애하시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삭을 편애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예정이라고 하고 선택이라고 합니다. 모든 인류는 딱 둘로 갈라져요. 모든 인류는 자기의 아비가 있어요. 근데 그 아비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지 아세요? 그가 태어난 자리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가면 누가 그의 아비인지가 확연히 드러나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발휘해서 진짜 어머니를 찾아주는데 그 방법이 재밌어요.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쪼개서 죽여라. 쪼개서 죽여라. 자궁 속에 핏덩이로 다시 밀어넣는 것입니다. 원래의 자리예요, 그게. 모든 인간의 원래의 자리.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원래의 자리에 죽은 흙의 자리, 쪼개져 죽어야 할 돼지 새끼의 자리, 그게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아들을 밀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로 밀어넣어버리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인 솔로몬의 지혜가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두 어미가 아무런 반응을 안 했다면 그 아이는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야 돼요. 가짜 어미는 그 아기를 잘라라, 잘라라. 그런데 진짜 어미는 자기가 그 아기를 포기하겠으니까 그 아기를 죽이지 말라라고 선처를 구해요. 어떠세요? 자식이 그가 온 원래의 자리, 자궁의 자리, 핏덩이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내몰리자 진짜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의 원래 자리가 바로 그 죽은 흙의 자리예요. 핏덩이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변함없는 죽은 흙의 삶을 삽니다. 전혀 무력한 핏덩이의 삶을 살아요. 뭘 해요? 자궁 속의 애가 아무것도 못해요. 구원을 얻은 후에도 도무지 산자처럼 살기가 쉽지 않아요. 도무지 산자처럼 살기가 쉽지 않아요. 얼마든지 연극은 할 수 있는데 진심에서 우러나서 그 산자처럼 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수시로 죽은 흙, 자궁 속의 그 무력한 핏덩이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때 율법이 어떻게 우리를 고발하냐고요. 이 불의한 자,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자냐?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네가 그러고도 장로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율법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게 고발당한 불의한 청지기인 거예요. 그러나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 아버지는 그 율법의 참소를 묵살해버리세요. 여러분이 그때 그리로 한 발 올라가실 수 있는 실력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장로냐? 그래,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지만 우리 아버지가 긍휼과 은혜로 이걸 덮으셨단다. 어떡하니 미안해서. 고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당신의 아들 안에서 그 모든 참소를 우리 아버지가 다 해결해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참소, 그 고발을 묵살해 버리세요. 여러분은 율법이 여러분을 그 어떤 것으로도 고발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덮어서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가 창녀에게 어제까지 내 자식으로 키우던 자를 뺏긴다는 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뺏긴다는 건 내 목숨을 끊는다는 얘기 똑같아요. 아닙니까? 부모님들. 어제까지 내 자식이었던 애가, 내 젖을 먹었던 아이가 어떤 창녀의 모함으로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창녀에게 뺏겨버렸어. 그러나 이 아이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뺏기는 일을 택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임의 사랑인 거예요. 율법은 죽여! 괜찮아, 죽여! 내 아들 아니니까 죽어도 돼, 죽여!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살려내시는 거예요. 자식을 뺏기더라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쓰인 그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예요. 그 라함이라는 단어가 자궁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궁으로부터 긍휼로 잉태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궁 속의 핏덩이들이었고 죽은 흙이었는데 하나님의 자궁에서 긍휼을 입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우리 아비의 긍휼을 입어 하나님의 아들로 환골탈태해버린 거예요.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하여 그 자궁 안에서의 핏덩이의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그 위에 아버지의 긍휼이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그래, 나도 사도로 사는데 내 삶 속에 그 자궁 속에 핏덩이 같은 삶이 마구 나오고 있어. 그 불의한 자, 불의한 삶이 내 삶 속에도 마구 나오고 있어. 십자가에서 불의한 자가 되어서 죽으신 그 더러운 자리, 그 예수님이 달리신 그 더러운 자리의 그 삶이 내 안에서 여전히 나오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덮어버린단다. 얘들아, 그게 복음이란다. 그걸 로마서 전체에서 반복하여 이야기해주고 간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 그 긍휼의 자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그대로 재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충성하느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으로 몰려서 모함당하여 죽은 그런 죽은 흙이 되어버리신 예수님. 우리 죽은 흙들의 원래 자리로 그 자궁 안으로 예수님이 내려가시자 거기에 긍휼과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의 아버지가, 그분의 아버지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버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얼마나 큰 사랑을 갖고 있는 분이시며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저런 인간도 구원해내는가를 보여주는 게 더 성숙한 성화의 단계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살 수는 없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그러니까 초조해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절망하지 마세요. 나는 왜 여전히 이 모양인가? 이제 내일 모레면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왜 난 여전히 이 모양인가? 그걸 덮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거기서 붙드시란 말입니다. 뭐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뭘 얼마나 더 착하게 사실라 그래요, 도대체. 끝까지 술, 담배 안 먹는 거 그거 갖고 50년 동안 우려 먹었잖아요. 예수 믿고 나 그거 끊었다고.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예수 믿는 자의 표지예요, 그까짓 게. 차라리 그러려면 드시라니까요. 중독만 안 되게 드세요. 그리고 아버지, 저는 이딴 거 하나 아버지의 은혜가 없으면 끊어낼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거기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요. 그리로 가세요. 그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해 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항복과 순종과 충성을 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서 진짜 착한 삶, 선한 삶,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죽는 날까지 그런 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꼭 붙드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 죽은 흙의 자리, 핏덩이의 자리, 자궁의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그건 율법에 의해 정죄된 자리요, 고발된 자리였어요. 생명이 출산을 하게 되면 여인이 하혈을 하고 율법은 그걸 부정하다 해버리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의 자리가 그런 부정한 자리였단 말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하셔야 돼요. 율법은 그를 고발하며 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결국 율법은 그분을 죽여버립니다. 그게 솔로몬의 재판에서 나온 가짜 엄마예요. 죽여라. 그런데 진짜 어머니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긍휼과 은혜로 살려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친구인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잉태하는 바로 그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가 그 그림을 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전혀 안 놀라시나요? 저는 50시간을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 원고를 썼는데 아무도 이 비유를 그렇게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 눈에는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불의한 청지기가 찬양을 받고 있는 거고 그의 지혜가 옳다 인정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 속에서 또 하나의 그림으로 예표가 되었던 적이 있죠.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다윗과 예수를 기필코 출산해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말을 창녀로 만들어서 시아버지와의 불륜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이어가세요.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좀 깨끗하게 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안티 기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면서 이 장면을 스크랩을 해갖고 증거로 제시하는지 몰라요. 이런 더러운 기독교. 그들이 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긍휼이 녹아있는 거예요. 그놈들이 바로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뭐가 더럽습니까? 뭐가 더러운 거예요? 뭐가 깨끗한 겁니까? 누가 결정한 거예요? 그 선악을. 지들이 결정한 거예요. 그 아담들이. 그 마귀 새끼들이. 다말이 불의한 자리로 내려갑니다. 창녀가 되는 거예요. 그는 세상과 시아버지에게 불의한 여인으로 고발당해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율법에 의해 고발당한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말이. 그녀는 자기가 한 일이 밝혀졌을 때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담담하게 그 자리에서 충성을 해버려요. 불의한 자리로 내려가 그랬더니 창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내려가 그랬더니 창녀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주어진 불의에 충성한 다말이 약속의 자녀를 잉태하고 유다까지도 하나님의 라인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어때요? 유다는 자신을 살리려는 다말에게 율법에 대해서 폭력을 휘두려요. 전연 태워 죽여라! 잘못은 누가 했어요? 지가 했잖아요. 그리고 증표까지 줬잖아요. 그건 나쁜 시아버지가 있어요. 그래놓고 태워 죽이래요. 모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게. 이제 다말은 유다라는 율법에 맞아 죽을 판이에요. 그때 자기 희생의 증거물을 들이대는 거예요. 불의에 쓰였던 증거물이에요. 시아버지와의 불륜에 쓰였던 증거물이에요. 불의한 재물이에요. 그 재물이, 불의한 재물이 증거물로 제시가 되자 모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불의의 재물이 바로 불의한 자리로 스스로 내려가신 예수님의 핏값인 거예요. 그게 불의한 재물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참소하여 우리의 죄를 드러낼 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 유일한 것, 예수님의 핏값, 그거밖에 없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가 탄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으로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남편이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과 가늠하던 자들이었죠.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잖아요, 솔직히. 자식이 더 좋고, 가족이 더 좋고, 돈이 더 좋고, 명예가 더 좋습니다. 솔직해지자고요. 누가 10억 달러를 캐시로 가져와갖고 트럭에 싣고 와서 야 이거 너 줄게. 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이렇게 한마디만 해줄래?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아, 뭘 한마디만 해줘. 그 진심인데. 응? 진심인데. 그럼 우리 가늠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떠나 다른 걸 더 좋아하는 게 가늠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군의 주 성자 예수께서 죄인의 몸과 연합을 하심으로 그 순결한 예수가 하나님이 죄인의 몸을 입으심으로 연합을 하심으로 하나 된 뭡니까? 관계를 맺는 거예요. 불륜의 자리로 예수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다말처럼. 그 순결한 예수가 이 창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불륜의 하나님이 되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불륜의 하나님에 의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에서 나오는 그 아기 엄마가 창녀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렇게 가늠하던 우리의 그 불륜의 자리로 예수가 내려오심으로 우리가 그 가늠의 자리에서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가늠의 이야기가 붙어있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불륜의 자리가 우리의 구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게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다말을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불의한 거잖아요. 시아버지하고 잠자서 애 뵌 게 무슨 의로워요, 그게. 불의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 불의의 자리로 내려간 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 자체가 의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로 친구가 된 성도의 삶 속에서 똑같이 순종의 삶, 충성의 삶, 자기를 비우고 손해보는 삶, 모함을 당하는 삶, 해를 입는 삶, 그러한 율법에 의해 불의로 정죄되는 그런 연약한 삶을 격발해 내심으로 우리에게 친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어구 안에 들어있는 풍성한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리, 자기 부인의 자리, 섬기는 자리, 불의의 자리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나고 거기에서 친구가 생기는 거지. 무슨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된단다. 예수 믿어라. 그런 고지로는 마귀의 논리인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는 단 한 줄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조엘 오스틴을 제가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의 자기 부인으로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는 남의 것에 충성하여 자기 것을 얻는, 불의의 재물에 충성하여 참된 것을 얻는 역설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삶이고 진짜 의로운 삶이에요. 따라서 제가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세상의 힘과 가치와 모든 에너지를 친구를 사귀는 일에 올인해야 하는 것이라는 이 비유의 그 표피적 해석도 틀리지 않은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 과정을 다 빼먹고 서둘러서 그런 도덕적 결론만을 취하는 것은 올바른 성경 해석이라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건 국민학교 도덕책에도 나오는 얘기니까. 반면에 이른 양에 비유해서 회개할 것이 없는 자들로 표현이 되었던 그 율법의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빛의 아들들이라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위상만을 위해서 살죠. 그들보다는 세상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세리나 창기, 죄인들에게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훨씬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아들들의 지혜보다 세상의 아들들의 지혜가 더 지혜롭다. 빛의 아들들은 지들이 힘을 의지하여 격발해낸 지혜거든요. 세상의 아들들에게 임한 지혜는 그들을 불의한 자로 폭로시키면서 그 위에 은혜와 긍휼로 덮어버리는 예수의 지혜란 말입니다. 그게 더 뛰어난 거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긍휼에 의해 구원을 얻은 자들이고 긍휼에 의해 친구를 사귀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긴 비유를 비유의 이야기를 결론짓고 있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므로 이 다섯 비유가 맞춰지는 거예요. 딱 한 번 나와요. 거기에. 19절 보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를 아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여기 긍휼이 여기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긍휼은 인간 측의 욕으로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긍휼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주어지는 게 긍휼이에요. 그리고 그 긍휼, 라함, 자궁, 그 긍휼을 입은 이들은 반드시 원래 자기의 자리, 자궁 안에 핏덩이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부인되어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긍휼을 입은 자거든요. 근데 이놈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여전히 그 나사로를 세리요 죄인이요 창기 취급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옥에서 타고 있는데도 그게 죄입니다. 어떻게? 지가 뭔데 나사로를 시켜서 내 혀끝에 물방울을 찍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긍휼을 입을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는 긍휼을 입을 수 없는 자예요. 입지 못한 자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동생들에게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서 동생들을 회개케 하래요. 회개 또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의 대표,
이놈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주의,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이들은 회개를 자기들이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곳으로 믿고 있단 말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기만 하면 그 기적을 보고 내 동생들이 다 회개할 것이니까 보내라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에요. 그게 율법주의, 그게 유대주의예요. 아브라함이 단방에 거절합니다. 안 된다. 모세와 선지자가 이미 있는데 그거 안 믿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무슨 기적을 일으켜서 말씀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절대 회개 못해. 꿈도 꾸지 말아라. 회개의 주도권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선택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회개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여전히 자기가 다른 일보다 높아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 부자. 이게 바로 율법주의며 유대주의인 거예요. 부자라고 하니까 돈 많으면 전부 지옥 가고 가난하면 다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 부자란 성경이 말하는 부자란 소유욕을 갖고 내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어 그것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믿으며 그리고 나는 나를 얼마든지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믿는 모든 자를 부자라고 해요. 부자예요 그게. 가난한 자는 산상수훈에 나오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누구예요? 복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나는 원래 가난한 자거든요. 그래서 나를 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가 가난해진 거거든요. 나는 가난한 자예요. 예수가 나를 부하게 해주지 않으면 나는 계속 가난한 자예요. 이걸 인정하고 믿는 걸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 개뿔도 없으면서 세상의 힘을 죽을 때까지 추구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돈이나 갖고 그러다가 지옥 가면 조금 괜찮아. 근데 개뿔도 없는데 죽는 날까지 그게 자기의 힘인 줄 알고 사는 사람 있죠? 그것만을 목적으로 하여 사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부자예요. 이렇게 이 다섯 가지 비유는 전부 은혜와 긍휼과 율법과 행위를 대조하여 어떤 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힘이 작용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밝히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너무 연약한 자처럼 여겨질 때가 있고 너무 못된 사람처럼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가 이 땅에 그런 불륜의 하나님으로 불의한 하나님으로 연약한 거지 나사로로 그렇게 오셨었다니까요. 그리고는 그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어떻게 덮는가를 보여주고 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도 그거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5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는 율법이에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비유와 비교해 보세요. 나사로가 살아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모세와 선지자를 믿지 않는 이들은 절대 안 믿는다.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자들 절대 안 믿는다. 여기서는 모세를 안 믿는데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거지 나사로가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그 모습으로 오셨다니까요. 우리도 그 모습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비유는 성경의 모든 비유 중에 유일하게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는 비유예요. 나사로. 당연히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와 연관이 있겠죠. 나사로가 진짜 살아서 일어났어요.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를 그때부터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부터. 안 믿어요. 실제로 그 나사로가 담고 있는 예수가 부활하여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얘들아 내가 살아났다. 예수 믿어야 돼. 회개해라. 믿었습니까? 제자들까지도 고기 잡으러 다 도망갔어요. 부활한 예수를 보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만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증거로 성령이 쏟아지자 믿기로 작정된 자들만 믿었다. 그러잖아요.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인본주의에 빠져서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평등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식이나 도덕과 윤리의 수준으로 하나님과 복음을 재단하지 마세요. 성도의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함부로 재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그거보다 더 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무력한 모습으로 여전히 추악한 모습으로 폭로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허비되는 것 같은 허랑방탕하게 허비되는 것 같은 기분을 가질 수 있어요.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거야? 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 돈 안 주지? 여러분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과 허비하며 살던 청지기가 전부 아버지의 칭찬, 주인의 칭찬을 받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는 허랑방탕 허비라는 삶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 밖에 있는 이들에게 해당되는 단어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손해보는 것 같고 여러분이 당해주는 것 같고 여러분이 이렇게 불의한 자로 드러나고 폭로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새끼들을 챙기세요. 그리고 그걸 합력시켜 선으로 이루어내시는 분이에요.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찬양하세요. 꼭 붙드세요. 감사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은혜의 복음을 더 많이 배우셔야 돼요. 더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만 듣고도 눈물이 흘러야 돼요. 예수의 이름만 듣고도 눈물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회개, 그리고 거기서 비롯되는 구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러한 긍휼을 우리에게 부으시기 위해서 거룩한 불륜의 자리로 스스로를 밀어넣으셨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예수가 다말이 되었어요. 예수가 다말이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가 불의의 자리, 예수가 불륜의 자리로 스스로 내려가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불의한 자들을 당신의 친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출산해내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역시 하나님이 불의한 자리로 몰아내시면 연약한 자리, 당하는 자리, 섬겨주는 자리로 밀어내시면 거기에서 순종하고 수긍하며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풍성 하나님의 은혜의 그 크기를 진짜 알고 계시냐고요. 교회는 바로 그걸 배우는 곳이에요. 근데 서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이렇게 쌈박질들이 난무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니요. 우리는 불의한 자리로 내려가 그러면 충성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불륜, 부정한 성도의 삶. 그게 어떤 역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걸 잘 아시는 분들은 절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죽은 흙으로 라함, 긍휼, 자궁의 자리로 한 발 한 발 내려가고 있는 이들은 절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힘과 재물과 에너지를 그렇게 인색하게 쓰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제자리를 찾게끔 잘 나누시고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불륜의 하나님, 불의한 성도,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